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이 10억 달러 상당의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보낼 계획입니다. 익명을 요구한 조 바이든 행정부 당국자 두 명은 우크라이나에 하이마스 고속기동 포병 로켓 시스템용 탄약과 155mm 포탄, 브래들리 보병 전투 차량, 제블린 대전차 미사일, 스팅어 지대공 미사일 등을 보낼 계획이라고 VOA에 밝혔습니다. 이 같은 방침은 23일 950억 달러 규모의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타이완 등 지원안과 틱톡 강제 매각 등이 담긴 대외 안보 패키지 법안이 상원을 통과한 데 따라 가시화됐습니다. 지난주에 하원을 통과한 해당 법안은 24일 조 바이든 대통령 서명을 거쳐 곧바로 발효됐습니다. 미 국방부는 대통령 서명 직후 우크라이나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지원 물자들을 배송하기 위한 준비를 진행해왔습니다. 패트릭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은 며칠 내에 해당 군수 물자들이 우크라이나에 배송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도가 필리핀에 초음속 순항미사일을 인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지난 19일 선거 유세에서 이제 우리는 브라모스 미사일을 수출하고 있다고 밝히고 첫 번째 미사일 체계가 필리핀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사안은 지난 2022년에 체결된 3억 7,500만 달러 규모 계약에 따른 것으로 인도의 첫 미사일 체계 수출입니다. 브라모스 미사일은 러시아의 야혼트 미사일 설계를 바탕으로 인도가 개발한 무기 체계입니다. 길이는 8.4m, 속도는 마하 3까지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도는 지난 2022년부터 브라보스 2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브라보스 2는 러시아의 치르콘 미사일을 바탕으로 극초음속 미사일로 개발됐습니다. 최고 속도는 마하 8로 추정됩니다. 인도는 브라모스 미사일을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을 비롯한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들에도 수출하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정부가 23일 미국 기업과 정부기관에 대한 이란의 사이버전 활동과 연관된 회사 두 곳, 개인 네 명을 제재 조치했습니다. 미 재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해외 자산통제국이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 산하 사이버 전자 사령부를 위한 악의적 사이버 활동에 연루된 이들 회사와 개인들을 제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권한 없이 기밀 자료에 접근하는 스피어 피싱, 악성 코드를 심어 원격 비밀 통로를 만드는 멀웨어 공격을 포함한 사이버 작전으로 12곳이 넘는 미국 기업과 정부기관을 표적 삼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브라이언 넬슨 미 재무부 테러 금융정보 담당 차관은 이에 관해 이란의 악의적 사이버 행위자들은 우리의 중요 사회 기반 시설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시민들에게 해를 끼치기 위한 조직적이고 다각적인 임무로 미국 기업들과 정부기관들을 계속 목표로 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범정부 차원의 접근 방식을 계속 활용해서 이 같은 사이버 행위 조직망의 활동을 폭로하고 와해시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재무부의 이번 조치는 앞서 지난 18일 이란의 무인 항공기 생산 등에 연관된 개인과 기관을 제재한 데 뒤따른 것입니다. 미국과 유럽연합 EU 등 서방 국가들은 이란이 시리아 수도 다마스커스 주재 자국 영사관 폭격에 대응해 이스라엘의 드론과 미사일 300여 기 등을 발사한 데 대해 대이란 제재 강화를 예고한 바 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24일 사흘 일정의 방문을 위해 중국에 도착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상하이에서 경제계 지도자들과 만나 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미국과 중국은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기술 보호 등을 놓고 갈등을 계속해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어서 베이징으로 이동해 26일 왕이 중국 외교부 장관과 회담할 예정이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도 면담할 가능성이 있다고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VOA 세계뉴스였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5일 목요일 VOA 워싱턴 뉴스 광장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장량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의 핵 반격 훈련 주장에 무책임한 행동을 중단하고 진지한 외교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영내 안보를 위해 한국과 일본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올 들어 이뤄진 미한연합훈련 모두를 비난하며 핵무력을 계속 비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영국, 호주의 안보협의체인 오커스의 올해 협력국 확대 계획에 한국의 참여 여부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늘 북한은 아침까지만 구름 많겠지만 대체로 맑은 하루 예상됩니다. 바람 좀 불겠는데요. 최저기온 3도에서 12도, 최고기온 1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15도에서 27도로 낮 기온 많이 오르겠습니다. 동해 앞바다 물결 0.5에서 2m, 서해 앞바다 물결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의 핵 반격 훈련 주장에 무책임한 행동을 중단하고 진지한 외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 군사대표단의 북한 방문과 관련해서는 북러 협력 심화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조은정 기자입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23일 북한이 핵 반격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힌 데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핵무기 사용을 둘러싼 위협이 위험하고 심한 불안정을 초래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의 불법적인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은 계속 국제평화와 안보, 글로벌 비확산 체제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가 북한이 무책임한 행동을 중단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며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에 나서야 한다는 강력하고 단합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또 우리는 북한이 조속히 핵확산금지조약 NPT와 국제원자력기구 IAEA 안전조치에 복귀하고 이를 완전히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지도하에 초대형 방사포를 동원한 핵반격 가상 종합전술훈련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핵방화쇠라 부르는 국가 핵무기 종합관리체계 내에서 초대형 방사포를 운용하는 훈련을 22일 처음 진행했다며 적들에게 보내는 분명한 경고 신호라고 23일 보도했습니다. 훈련은 국가 최대 핵 위기 사태 경보인 화산 경보 체계 발령 시 부대들의 핵 반격 태세 이행 절차 숙달을 위한 실동 훈련과 핵 반격 지휘 체계 가동 연습, 핵 모의 전투부 탑재 초대형 방사포탄 사격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고 북한은 주장했습니다. 한편 북한이 이른바 초대형 방사포를 발사한 22일 러시아 군사대표단이 북한을 방문했다고 한국 언론이 한국 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한 데 대해 국무부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느냐는 VOA의 질문에는 즉답을 하지 않은 채 불법 무기 이전을 포함한 러시아와 북한 간의 협력 심화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 글로벌 비확산 체제 수호, 러시아의 잔인한 침략 전쟁에 맞서 자유와 독립을 수호하는 우크라이나 국민을 지원하는 데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크게 우려해야 하는 추세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분적으로 우리의 제재와 수출 통제로 인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을 지속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전 세계에서 군사 장비를 찾아야만 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이 핵 반격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힌 데 대해 미 국방부는 동맹인 한국, 일본과의 긴밀한 공조를 강조했습니다. 하와이에서 진행 중인 새 미한 방위비 협상에 대해서는 아직 공개할 내용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조은정 기자의 보도 이어집니다.
패트릭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은 23일 북한이 핵 반격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힌 데 대해 한국, 일본과 함께 영내 위협을 억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라이더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의 핵 반격 훈련에 대한 논평 요청을 받고 우리는 북한의 주장을 포함해 영내 안보와 안정 문제와 관련해 동맹국인 한국, 일본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ell, as you know, we continue to consult closely with our allies in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when it comes to regional security and stability
이어,
issues.
우리는 영내 잠재적 갈등과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서로 지원하는 가운데 이러한 문제에 대해 계속해서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지도하에 초대형 방사포를 동원한 핵 반격 가상 종합 전술 훈련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핵 방화쇠라 부르는 국가 핵무기 종합관리 체계 내에서 초대형 방사포를 운영하는 훈련을 20일 처음 진행했다며 적들에게 보내는 분명한 경고 신호라고 23일 보도했습니다. 훈련은 국가 최대 핵 위기 사태 경보인 화산 경보 체계 발령 시 부대들의 핵 반격 태세 이행 절차 숙달을 위한 실동 훈련과 핵 반격 지휘 체계 가동 연습, 핵 모의 전투부 탑재 초대형 방사포탄 사격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고 북한은 주장했습니다. 한편 라이더 대변인은 미국과 한국이 현재 하와이에서 진행 중인 새 미한 방위비 협상에 대해서는 밝힐 내용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I don't have any updates on that. Now certainly we'll need to let that meeting take its course. But as we have more to provide.
라이더 대변인은 현재로서는 공개할 새로운 내용이 없다며 회의가 진행되는 것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2026년 이후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부담할 몫을 정할 새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협상을 23일부터 25일까지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국 측 협상 대표로는 국무부 정치군사국의 린다 스펙트 안보협상 협정 선임 보좌관이 한국 측 협상 대표로는 이태우 전 시드니 총영사가 참석했습니다. 양국이 지난달 초 협상 대표를 각각 임명한 이래 열리는 첫 회의입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올 들어 이뤄진 미한 연합훈련들을 싸잡아 비난하면서 핵무력을 계속 비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신들의 핵 공격 훈련을 정당화하면서 한반도 긴장 고조를 통해 미국과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는 관측입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취재했는데요.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미한의 연합훈련을 비난하며 이에 맞서 압도적인 최강의 군사력을 비축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따르면 김 부부장은 24일 담화를 통해 미국은 언제나와 같이 어김없이 우리의 자위권에 해당하는 활동을 두고는 유엔 안보이사회 결의 위반, 지역과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는 틀에 박힌 억지 주장을 펴며 적반하장식으로 놀고 있다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부부장은 올해 들어와 지금까지 미국이 하수인들과 함께 벌인 군사연습은 80여 차례, 한국이 단독으로 감행한 훈련이 60여 차례나 된다며 올 첫 연합훈련인 미한 전투사격훈련과 프리덤 실드 등 주요 훈련들과 미 전략자산인 핵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호, 시어도 루즈벨트호, 전략폭격기 B-52H 등을 열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역 정세 악화의 주범들이 과연 누구인가를 똑똑히 알 수 있을 것이라며 미한이를 비난했습니다. 아울러 미국은 한국에게 무모한 용감성을 길러주지 말아야 한다며 한국이 미국을 믿고 북한의 무력 대응을 시도할 경우 즉시 괴멸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제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박형중 석좌연구위원은 김 부부장이 올해 이뤄진 미한연합훈련을 통틀어 비난하면서 자신들의 대응 수위를 높일 수 있다는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박 연구위원은 앞으로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는 경우엔 금년도에 지금 중반기 하반기가 있는데 자신들의 입장에서 강력하게 맞대응할 수도 있다는 것은 일종의 협박이라며 암시적으로 협박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석자 연구위원은 김 부부장의 담화에는 미한이 북한의 핵무력 고도화 맞서 북핵 대응 차원의 연합훈련을 올해부터 본격화하기로 한 데 대한 경계심이 반영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한은 지난해 12월 미국 워싱턴 DC에서 핵협의그룹 2차 회의를 열어 올해 8월 하반기 미한 연합훈련인 을지 프리덤 실드 때 핵작전 시나리오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합의한 바 있습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이물출 교수는 김 부부장의 담화엔 촘촘하게 진행되어 온 각종 미한연합훈련들이 북침연습이라는 인식 속에서 군사적 대응에만 집중하겠다는 강대강 태도가 분명하게 담겨 있다고 말했습니다. 임 교수는 외교가 사라진 한반도 상황에서 북한은 핵 보유를 과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핵 사역을 위협하는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임 교수는 안보 딜레마가 심화되고 있고 북한은 나름대로 이 안보 딜레마를 극복하는 방식으로서 핵을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이 갖춰져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 최선이라는 인식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김 부부장 담화 외에 외무성 보도국 대외보도실장 명의의 담화도 같은 날 발표했습니다. 담화는 매튜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이 지난 22일 실시된 북한의 핵 반격 가상 종합전수 훈련에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고 영내와 국제 평화에 대한 위협이라고 지적한 데 대한 반박 차원에서 나왔습니다. 보도실장은 핵 반격 가상 종합전수 훈련은 조선반도 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일방적으로 고조시키는 미국과 대한민국의 분명한 경고 신호이고 전쟁 반발을 억제하기 위한 자위권 행사라고 강변했습니다. 이어 미국이 냉전식 사고방식의 포로가 돼 배타적인 군사 블록을 형성하고 진영 대결을 추구하면서 다른 나라의 전략적 안전을 해치는 것을 단호히 반대한다며 미한의 무력 시위 행위가 중지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유환 동국대 명예교수는 지난 연말 이후 비난의 초점을 한국에 두고 미국에 대해서는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던 북한이 이번엔 미국을 향해 한반도 일대에서의 군사훈련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면서 자신의 존재를 확인시키는 담화들을 내놓은 거라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북한이 압도적 군사력을 운운하면서도 미국을 직접 자극할 만한 전략 도발 등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며 미국에 대한 신중한 태도를 읽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고 교수는 이번에 나온 담화도 상당히 절제된 표현이고 현재 있는 상황을 그대로 인식하고 있다면서 당장 어떤 위기를 조성할 만한 행동을 보이겠다는 내용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원은 빈곤 국가인 북한으로선 올 들어 수십 차례의 미한연합훈련이 대응하기 버거울 수밖에 없다며 김 부부장의 담화는 이런 여건 속에서 11월 대선을 앞두고 한반도 안정적 관리에 신경 쓰고 있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선을 넘지 말라는 경고를 보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한범 위원은 한미연합훈련이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북한 역시 부담을 갖기 때문에 미국에 대해서 어느 정도 사전에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면서 미국이 선을 넘지 않으면 본인들도 선을 넘지 않을 수 있다는 그런 메시지일 거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강호필 새 합동참모본부 차장의 진급 신고를 받는 자리에서 어느 때보다 엄중한 안보 상황 속에서 북한이 감히 우리를 넘보지 못하도록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하라고 강조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습니다. 미국과 영국, 호주의 안보협의체인 오커스의 협력국 확대 계획이 올해 안에 진전을 이루기 바란다고 미 국무부 군축차관이 밝혔습니다. 기술과 안보 역량 등을 고려해 참여국을 선정할 예정인데 한국의 참여 여부가 주목됩니다. 보니 젠킨슨 미 국무부 군축국제안보차관이 23일 오커스의 첨단 군사기술 공동개발협력 확대 계획과 관련해 반드시 시한을 정하지는 않았지만 올해 안에 몇 가지 진전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젠킨스 차관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필러2 확대와 관련 질문에 우리가 검토하고 있는 몇 가지 기준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기존 오커스 동맹국들은 필러2 프로젝트에 추가 파트너를 참여시키기 위한 원칙과 모델을 개발했다면서 올해 우리는 필러2에서 수행하는 작업에 기여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야에 대해 잠재적 파트너들과 협의를 진행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기술 혁신과 자금 조달, 산업 역량, 민감한 데이터와 정보를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비롯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 증진에 미치는 영향과 같은 우유소를 고려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오커스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정치적, 군사적 영향력을 점점 확대하고 있는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과 영국, 호주가 결성한 안보협의체입니다. 우커스는 현재 호주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제공하는 필러1 프로젝트를 시행 중이며 양자 컴퓨팅과 해저 기술, 극초음속 미사일, 인공지능 AI, 사이버 보안 등 8개의 첨단 분야 기술을 군사 기술을 공동 개발하기 위한 필러2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 추가 파트너 참여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영국, 호주 국방장관들은 지난 8일 3자 회의 뒤 공동 성명을 통해 일본의 힘과 오커스 참가국들과의 긴밀한 상호방위 협력 관계를 인정해 필러2 첨단 역량 프로젝트에서 일본과 협력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앞서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고위당국자는 지난 9일 한국연합뉴스에 오커스는 일본에 더해 필러2의 독특한 강점을 가져올 수 있는 한국과 캐나다, 뉴질랜드를 비롯한 다양한 추가 파트너들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젠킨스 차관은 다만 이날 브리핑에서 협력국 추가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정해진 일정은 아직 없다고 밝혔습니다. 젠킨스 차관은 우리는 일본이 첫 번째 협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며 일본의 강점과 오커스 국가 및 파트너와의 긴밀한 양자 국방 파트너십, 일본과의 지속적인 협력 및 필러2 첨단 역량 프로젝트를 인정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이 추가 파트너십에 대해 협의 중인 다른 국가들에 대한 일정은 아직 정해진 바 없다면서 매우 신중한 과정을 거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안보 측면에서 첨단 기술 협력이 중요한 전략적 의미를 갖는다는 판단에 따라 오커스 필러2 참여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앞서 지난 10일 한국을 추가 파트너로 고려하고 있다는 미 백악관 고위당국자의 입장에 대해 정부는 오커스와의 협력에 열려 있으며 구체적 사항을 앞으로 협의를 거쳐 결정될 것이라면서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한편 중국 정부는 오커스 참여국 확대 논의가 진행되는 데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비판적인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는 진영 대결 조장을 지지하지 않고 핵 확산 리스트 확대로 군비 경쟁을 가속화하는 것에 반대한다며 관련 국가는 국제적 의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해 역내와 세계 평화 및 안정을 훼손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이란에 대표단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은 대외경제상 윤정호 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대외경제성 대표단이 이란을 방문하기 위해 23일 비행기로 평양을 출발했다고 24일 보도했습니다. 북한 고위급 인사가 이란을 방문하는 것은 이례적입니다. 북한과 이란은 반미 진영의 전통적 우방으로 탄도미사일과 핵기술 분야에서 협력한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둘러싸고 러시아를 적극 옹호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대표단 파견을 통해 북한이 이란과의 경제협력뿐 아니라 친러를 축으로 군사협력을 강화하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존 볼튼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과거 사례를 거론하며 북한과 이란의 탄도미사일 분야 협력은 확실하다고 말했습니다. 볼튼 전 보좌관은 23일 VOA와 화상 인터뷰에서 이런 협력이 핵이나 드론 등 다른 분야로 이어지고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분쟁에 관여함으로써 북한의 국제적 위협이 더 커졌다고 진단했습니다. 이 밖에 최근 러시아가 대북제재 패널 임기 연장안에 거부권 행사한 것은 북한이 제공한 지원의 대가라고 해석했습니다. 김영규 기자가 볼튼 전 보좌관을 인터뷰했습니다.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 이후 중동에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란과 북한 사이의 오랜 군사협력에 대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고 한국 정부는 이란이 이스라엘 공격에 사용한 탄도미사일에 북한 기술이 사용됐을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란 미사일에 북한의 기술이 들어갔다고 보십니까?
I think it's quite possible that they do. You know, cooperation between North Korea and Iran on
그럴 가능성이 꽤 있다고 봅니다. 탄도미사일과 핵무기에 관한 북한과 이란의 협력은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죠. 사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북한은 냉전 시대 소련의 스커드 미사일 기술을 바탕으로 만든 자체 미사일 프로그램의 일부 요소들을 이란에 제공하고 있었고 소련도 이란에 이를 제공했습니다. 그 협력의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 자신 있게 말할 순 없지만 탄도미사일 쪽 협력은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협력이 핵이나 드론, 사이버전 등 여러 다른 분야에서도 과연 이어지고 있느냐가 관건이죠.
이란 과학자들이 북한의 핵실험을 직접 참관했다는 건 널리 알려져 있고 북한 과학자들이 과거 이란을 방문했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북한과 이란이 핵과 관련해 협력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가요?
On the nuclear side goes back a long way as well. And
중동에서는 잘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만 2007년 9월 당시 이스라엘이 폭격한 이란이 짓고 있던 시리아 원자로는 북한의 영변 원자로를 그대로 복제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리아 핵시설 건설 현장에는 북한의 과학자와 기술자들이 있었습니다. 이건 잘 알려져 있고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어떤 다른 협력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협력이 더 있었을 것이라고 믿기에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이란은 최소한 아직까지는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부유한 산유국이며 북한은 절망적으로 가난한 나라로 에너지가 부족하지만 핵무기가 있습니다. 이런 두 나라 사이에서 성사되는 거래를 파악하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일까요?
북한과 이란의 연결고리는 이란의 지원을 받고 있는 하마스와 헤즈볼라로 이어지는데요. 앞서 VOA는 하마스가 실제로 북한 무기를 사용해왔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또 북한은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벌이는 러시아에 무기를 공급하고 있고요. 우크라이나 전쟁,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 이스라엘과 이란의 갈등 속에서 북한의 무기 확산이 걷잡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가는 건 아닙니까?
Korea is becoming more and more dangerous. I think really we've moved into a new foreign policy.
북한이 점점 더 위험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외교 정책 시대로 들어섰습니다. 지난 한 해를 보면 탈냉전 시대는 이제 저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것은 중국과 러시아가 만든 새로운 축입니다. 여기에는 북한이나 이란, 시리아, 벨라루스, 쿠바, 베네수엘라, 니카라과 같은 나라들이 함께하죠. 냉전 시대의 중소동맹과는 매우 다릅니다. 이번에는 중국이 우위에 있고 러시아가 열위에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러시아를 돕고 또 중동에서의 일에 관여하면서 더 강해졌습니다. 지금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북한은 러시아와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일어났던 일이지만 북한은 이제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줄타기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북한은 30년 이상 중국에 의존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더 대등한 위치로 올라섰습니다.
러시아, 중국, 북한, 이란이 새로운 한 축을 구축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축이 세계 안보 환경에 어떤 도전적인 상황을 야기한다고 보십니까?
The 전 세계의 지정학적 현실이 변했습니다. 중동과 우크라이나에서의 분쟁은 고립된 사안이 아닙니다. 타이완과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위협과 점점 더 연결이 되죠. 그리고 이 점은 미국과 한국 그리고 다른 나라들이 이 새로운 축을 주시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역사적으로 우리는 한국의 주요 위협이 북한과 중국으로부터 오는 것을 봐왔습니다. 요즘 중국이 얼마나 위협적 존재인지는 한국의 정치적 영역 전반에서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러시아는 대북제재 전문가 패널의 임기를 연장하는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는데요.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는 어떻게 발전해가고 있습니까?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넘어 그 이상으로 지속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김일성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의 중간에 있었습니다. 김일성은 한국의 침공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중국의 마오쩌둥과 소련의 스탈린 사이에서 저울질했죠. 두 공산주의 거인들 사이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김일성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김정은이 그 자리를 되찾는 데 성공한 듯합니다. 김정은은 러시아의 포와 탄약, 그리고 아마 그 외의 것들도 팔고 있겠죠. 그리고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는 부분적으로 북한이 제공한 지원에 대한 대가로 해석되는데요. 이는 한반도의 전반적인 상황이 이전보다 더 위험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쪽 세계에서 김정은의 상대적 힘이 이전보다 더 커졌다는 것을 의미하죠. 한국은 이 사안을 들여다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정은이 투발 가능한 핵무기 개발 성공에 가까워질수록 한국과 일본, 미국에 대한 위협이 점점 더 심각해진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핵무기 때문에 한국도 스스로 핵무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하는 한국 내 의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부 미국 전문가들은 한국의 핵무장이 미국과의 동맹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경고하지만 오히려 남북한 모두 핵무기가 있다면 균형 잡힌 공존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지는 않을 것이란 견해도 있습니다. 한국의 자체 핵무장에 대한 의견이 갈리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Very well, understand why people in South Korea looking at what's happening in the north, which we've all allowed.
저는 한국 사람들이 왜 한국이 자체적인 핵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북한에서 벌어지는 일은 지난 30년 동안 우리가 나쁜 대북 정책을 허용한 데 따른 것이죠. 한국인들은 한국이나 일본에 확장 억제를 제공하겠다는 미국의 의지에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미국은 미국의 의지가 확고하고 핵우산이 계속 유지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한국 정부를 더 안심시켜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의 핵무기 개발 필요성도 사라지게 되고 일본도 핵무기 개발을 고려할 필요가 없어지죠. 동북아는 지리적으로 넓은 지역이지만 국가는 얼마 없습니다. 그리고 핵무기가 늘어날수록 그 위험성은 더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 정부가 미국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더 긴밀한 미한 동맹, 미일 동맹이 필요합니다.
최근 한국은 국회의원 선거를 치렀고 야당이 대승을 거뒀습니다. 현재 한국의 윤석열 정부와 야당은 대북 정책뿐만 아니라 미국, 중국, 일본 등 대외 정책에 있어서도 상당히 다른 견해를 갖고 있는데요. 이번 선거 결과가 미한 동맹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보시나요?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실 저는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 다른 사람들만큼 걱정하지 않습니다. 여당이 선거 전에도 의회에서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여당이 더 작아졌고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좋지 않겠죠. 하지만 제가 보기에 한국의 정치 제도에서 국가 안보에 대한 정책을 정할 수 있는 건 대통령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과 마찬가지로요. 그래서 저는 단기적으로는 변화가 없다고 보는데요. 하지만 결국 이것은 한국 내부의 문제입니다. 저는 한국 대중 사이에서 북한 그리고 중국 위협에 대해 더 많은 토론과 고민이 있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 요즘 한국에서는 타이완에 대한 중국의 위협이 사실상 한국에도 위협이 된다는 인식이 커졌습니다. 점점 커지는 위협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한국 내 더 많은 토론이 필요합니다.
네, 지금까지 존 볼튼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으로부터 북한과 이란의 미사일과 핵무기 협력, 또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 강화 등과 관련한 견해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김영규 기자였습니다. 한국과 루마니아 정상이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과 북러 간 군사협력을 한 목소리로 규탄했습니다. 양국이 국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강화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23일 루마니아 정상으로는 16년 만에 방한한 클라우스 베르네르 요하니스 대통령과 회담을 갖고 북러 간 무기 이전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이 같은 무기 사용을 규탄했습니다. 양국은 이날 정상회담을 발표한 공동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양측은 러시아가 이 같은 무기 수출의 대가로 북한에 제공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이들은 북한의 불법적인 핵 프로그램을 용인하고 도발을 포함한 북한의 불안정한 행동을 정당화하는 러시아의 최근 발언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양측은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기타 대량살상무기, 기존 탄도미사일 및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포기하고 모든 관련 활동을 중단함으로써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즉시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루마니아는 비핵화되고 평화로우며 번영하는 한반도와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한반도를 위한 한국의 담대한 구상 목표를 지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양측은 핵확산 금지 조약의 목표에 따라 핵무기 없는 세상을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하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의 북한 비핵화를 포함한 군비 통제 및 군축, 비확산 강화를 위한 양자 및 다자 협력 증진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대통령과 요하니스 대통령은 또 북한 정권이 한정된 자원을 불법적인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고집스럽게 투입함으로써 주민들의 고통과 인권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는 데 대해서도 개탄했습니다. 이어 인권이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와 안보를 구축하기 위한 핵심적 요소임을 재확인하고 북한의 인권 증진을 위해 계속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을 약속했으며 납북자와 억류자, 국군 포로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도 북한에 촉구했습니다. 두 정상은 북한 문제 외에도 양국 간 전략적 관계 강화를 위한 논의 결과도 발표했습니다. 특히 지난 2008년 9월 루마니아 대통령의 한국 방문 계기에 체결된 대한민국과 루마니아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선언을 상기하면서 양측은 새로운 지정학적 환경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요하니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국이 아시아 국가 가운데 처음으로 루마니아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어온 점을 상기하며 양국의 협력 강화를 기대했습니다.
방안을 계기로 현재 진행 중인 방산 원전 관련 협의 등이 좋은 결실을 맺기를 희망합니다.
유한니스 대통령도 지난 15년간 동반자 관계를 기반으로 우리는 현재뿐 아니라 향후 수십 년간 가장 중요한 국방, 원자력, 재생에너지, 교육 등 여러 분야에서 함께 일할 수 있을 것이라며 화답했습니다.
Together we plan now to work in areas which are of utmost importance, not only for the present,
양측은 이날 공동성명에서도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와 관련해 통상 관계를 다각화하고 인프라와 에너지, 국방과 같은 전략적 분야에서 상호 투자를 확대하며 상대국 시장에서 중소기업의 진출 확대 및 디지털 등 다양한 분야의 합작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공급망 회복을 포함한 양자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같이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두 정상은 인도태평양 국가들과 북대서양조약기구 간의 협력 강화 필요성에도 공감했습니다. 성명은 양측이 나토와 인도태평양 파트너 4개국 간의 정치적 대화와 실용적 협력 강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한국 나토 간 개별 맞춤형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포함해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양측은 우크라이나 지원과 사이버 및 복합 위협 대응, 신기술 활용에 대한 나토 IP4 간 협력 강화 이행에 기여하는 등 공동의 안보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대화를 확대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유한니스 대통령은 이날 사회연결망 서비스에 2008년부터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전략적 파트너인 한국을 공식 방문 중이라며 한국 순방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과 만나 실질적인 대화를 나누고 향후 10년간 양국의 이익을 위한 협력의 주요 방향을 제시하는 루마니아 한국 간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에 대한 공동 성명을 채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과 대화에서 인프라와 에너지, 농업, 루마니아 국민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위산업 분야에 대한 한국의 투자를 크게 늘릴 것을 독려했으며 원자력 분야에서 양국 간 좋은 관계를 지속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유럽의회에서 북한과 이란의 군사협력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결의안이 발의됐습니다. 유럽연합이 북한과 이란에 적절한 제재를 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22일 열린 유럽의회 본회의에 북한과 이란의 군사협력을 비판하고 이에 대한 대응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결의안이 발의됐습니다. 유럽 보수와 개혁당이 제출한 이란의 전례 없는 이스라엘 공격 결의안은 이란과 북한 간의 군사협력, 특히 핵과 탄도미사일 협력에 대해 미국이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과 이란 간의 장거리 미사일 기술과 무기 교환에 대해 보고했으며 이는 중동의 이란 대리 세력에게도 전달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은 이란의 핵심 미사일 부품을 공급해 훨씬 더 멀리 떨어진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 개발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사실상 이란이 미사일 강국이 되는 것을 도왔다고 밝혔습니다. 결의안은 이란과 북한 간의 핵과 탄도미사일 협력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유럽연합 이사회와 유럽연합 외교안보정책 고위 대표가 모든 상황을 주시하고 중동과 이란 대리 세력에게 전달되는 것을 포함해 북한과 이란이 장거리 미사일 기술과 무기를 교환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적절한 제재를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이스라엘에 대한 이란의 공격을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며 국제 파트너들과 협력해 이란의 테러 지원과 군사적 확산 지원에 대응하고 이란의 외교적 고립을 추구하기 위한 적절한 전략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이란에 대한 기존 제재와 수출 통제를 완전히 이행할 것도 촉구했습니다. 24일 실시되는 유럽의회 본회의 토론을 위해 유럽 보수와 개혁당 이외에도
사회민주진보동맹, 리뉴, 정체성과 민주주의, 유럽녹색연합그룹, 좌파가 결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유럽의회 본회의는 25일 결의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고 최종안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독일이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며 추가 발사를 자제하고 협상에 나올 것을 촉구했습니다. 유럽연합도 북한의 도발 중단을 촉구하며 한반도 평화로 가는 유일한 길은 대화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독일 외무부 대변인은 22일 성명에서 우리는 북한의 오늘 여러 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불법 시험을 가능한 한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시험 발사는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에 명시된 조건들에 대한 더욱 심각한 위반이자 한반도와 영내 전반 모두의 안보에 대한 노골적인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올해도 국제법에 반하는 일련의 미사일 시험 발사를 계속함으로써 영내와 국제 평화를 위협하고 있는 것이 우려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독일 외무부는 우리는 북한이 더 이상의 미사일 발사를 자제하고 국제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며 미국과 한국이 제의하는 대화 제안을 수용하는 한편 불법 핵미사일 프로그램 폐기를 위한 진지한 협상에 나올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으로 폐기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나빌라 마스랄리 유럽연합 대변인은 23일 소셜미디어 X에 올린 성명에서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어제의 여러 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또다시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유는 북한이 영내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도발적이고 불법적인 행동들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북한이 주요 당사국들의 대화 제의를 받아들일 것을 촉구한다면서 이것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이루기 위한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22일 오후 3시 1분경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추정미사일 여러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이번 단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는 지난 2일 중장거리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 이후 20일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에 따른 대응으로 채택한 대북제재결의 1718호 5항을 통해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관련 모든 활동을 금지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후 안보리는 추가 대북결의 1874호, 2087호 등을 통해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어떤 추가 발사도 금지한다며 문구를 더욱 구체화했습니다. VOA 뉴스 김시영입니다.
유엔 인권이사회가 오는 9월 세계 현대판 노예제 문제를 다룰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과 한국의 인권단체가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노예 노동 문제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국제사회가 표적 제재를 통해 개선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김영권 기자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북한 인권단체들이 유엔인권기구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심각한 강제노동 문제에 대한 관심과 개선 압박을 촉구했습니다. 유엔인권기구 홈페이지에 따르면 미국의 시민사회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는 보고서에서 북한에서 벌어지는 인권침해의 심각성, 규모, 본질은 현대사회의 어떤 국가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보고서를 인용하며 10년이 지난 지금도 개선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김정은 통치하에서 이런 인권침해의 규모와 범위는 계속해서 악화하고 심화하고 있다면서 정치범 등 구금시설 내 수감자들에 대한 노예노동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북한 구금시설 내 현대적 형태의 노예제도는 심각하고 조직적인 인권침해이며 이런 시설에서 정치범을 포함한 수감자들은 강제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 단체는 그 예로 수감자들이 위험한 환경의 광업과 농업 현장에 강제로 투입되고 혹독한 조건에서 안전장비 없이 벌목작업에 동원되는 상황 등을 지적했습니다. 또 이러한 강제노동이 남녀노소, 건강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이루어지고 있으며 가혹한 환경으로 인해 부상과 질병, 사망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수감자들은 최소한의 휴식만 주어진 상태에서 주 7일 하루 10시간에서 12시간 이상 노동 착취에 시달리고 있으며 여성 수감자들에 대한 성적 착취와 학대도 만연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인권위원회는 또 북한이 서류상으로는 강제노동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고 여러 국제인권조약도 비준했지만 북한 당국은 이를 준수하지 않고 있으며 특히 구금시설에선 더욱 심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인권침해에 책임이 있는 개인과 기관에 대한 표적 제재를 통해 북한 정부가 국제인권기준을 준수토록 국제적 압력을 지속하고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단체는 또 비핵화와 안보 문제와 함께 인권을 핵심 의제에 포함하는 외교적 대화를 장려하고 외교 채널을 활용해 정치범 수용소 폐쇄, 정치범 석방을 촉구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아울러 구금시설을 모니터링하고 관련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위성사진 분석 등 기술수단의 활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의 북한인권시민연합도 보고서에서 비슷한 문제들을 지적하며 북한의 현대판 노예노동 문제가 국가 정책과 직결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단체는 UNCY 보고서가 북한 내 반인도 범죄가 계속되는 이유로 그 근간이 되는 정책, 제도, 불처벌의 관행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이라고 결론 내렸다면서 그런 관행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노예와 고문, 성범죄 및 젠더 기반의 범죄, 종교, 계급, 성별, 정치적 견해에 따른 박해 등 반인도 범죄를 이용해 경제적 이익과 무기 프로그램을 강화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북한의 이러한 노예 노동 문제는 세계 여러 지역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북한의 무기 생산과 확산에도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그러나 북한 당국의 무력 증강을 위해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노예 노동 문제는 COI나 유엔 안보리에서 조사한 적이 없고 인권 관련 회의에서도 제기된 적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군대와 치안 세력, 광업 및 경공업과 연결된 그들의 국제 공급망, 그리고 이와 관련된 반인도 범죄 사이의 연관성에 중점을 두고 북한 상황에 대한 브리핑을 개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오부코타 토모야 유엔 현대판 노예제에 관한 특별보고관은 오는 9월 개막하는 57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전 세계 현대판 노예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라며 회원국과 시민사회단체, 학계에 보고서 제출을 당부했었습니다. 유엔 인권기구와 국제노동기구 ILO에 따르면 현대판 노예는 강제노동과 어린이노동, 인신매매, 노예 등 신분의 대물림, 강제 결혼 피해자 등입니다. 유엔은 특히 피해자들이 대개 협박과 폭력, 기만, 권력의 남용 또는 다른 형태의 강요로 거부할 수 없거나 벗어날 수 없는 착취 상황에 직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호주의 국제인권단체인 워크프리재단은 지난해 발표한 2023 세계 노예지수 보고서에서 북한은 인구 1,000명당 현대판 노예가 104.6명으로 전 세계 국가 중에 현대판 노예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VA 뉴스 김영권입니다.
한국 기상청에 제공하는 북한 날씨 정보입니다. 4월 25일 목요일 북한은 북부 지역에 아침까지 구름이 많이 끼지만 대체로 맑은 하루 예상합니다. 바람은 좀 불겠습니다. 낮 기온 크게 오르겠습니다. 오늘 기온은 아침 최저 3도에서 12도, 낮 최고 15도에서 27도 분포 예상합니다. 지역별 자세한 날씨와 기온 알아보겠습니다. 평안남북도 양덕은 아침까지 구름 많지만 하루 종일 맑습니다. 바람은 좀 불겠습니다. 평양 기온은 아침 최저 9도에서 낮 최고 24도 예상합니다. 신의주 9도에서 18도로 예상됩니다. 황해남북도 맑겠는데요. 용현은 종일 바람 불겠습니다. 나머지 지역은 오후에 바람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개성 기온은 10에서 20도, 사리원 9에서 23도 예상합니다. 자강도 구름 많다가 맑아지겠습니다. 중강과 강계 바람 불겠습니다. 중강 기온은 7에서 25도, 강계 8에서 26도 예상합니다. 강원도와 함경남도 장진 아침까지 구름 많겠지만 대체로 맑은 하루 예상합니다. 바람은 좀 불겠습니다. 원산 기온은 11에서 26도 분포, 함흥 8에서 27도, 평강 7에서 21도 예상합니다. 함경북도 구름 많다가 맑아지겠습니다. 바람 좀 불겠습니다. 청진 기온 7에서 18도, 김책 7에서 20도로 예상합니다. 양강도 구름 많다가 맑겠습니다. 바람 좀 불겠습니다. 해산 아침 최저 5도에서 낮 최고 24도, 삼지연 3도에서 19도 분포 예상합니다.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 먼 바다 오전까지 구름 많겠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맑습니다. 물결은 앞바다에서 1에서 2m, 먼 바다에서 3m까지 일겠습니다. 서해 맑습니다. 물결은 앞바다에서 0.5에서 1m로 일겠고 먼 바다 1.5m로 일겠습니다. 4월 25일 목요일 VOA 아침 방송 순서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과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린 VOA 방송의 워싱턴 뉴스 광장. 지금까지 진행의 장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국은 남중국해에서 합법적인 필리핀 해상작전에 대해 중화인민공화국이 취한 위험한 행동과 관련해 필리핀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일련의 사건 중 가장 최근의 사건은 3월 5일 남중국해 스프레틀리 제도의 세컨드 토마스 숄에 주둔하고 있는 필리핀 군인들에게 식량을 수송하는 작은 보급선을 중국 선박들이 둘러싸고 막으면서 발생했습니다. 중국 선박들은 필리핀 선박에 대해 위험한 기동과 물 대포를 사용하며 여러 차례 충돌해 4명의 필리핀 군인들에게 부상을 입히고 적어도 한 척의 필리핀 선박에 피해를 입혔습니다. 매튜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러한 행동은 중국이 필리핀인들의 안전과 국제법을 무시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By impeding the safe operation of Philippine vessels carrying provisions to Filipino service members stationed at Second Thomas Shoal, the PRC.
밀러 대변인은 제2 토마스 숄에 주둔하는 필리핀 군인들에게 식량을 수송하는 필리핀 선박의 안전한 운항을 방해함으로써 중국은 합법적인 필리핀 해상 운항과 필리핀 선박의 항해의 자유 행사를 방해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중재재판소가 2016년에 토마스 숄에 대해 중국이 관할권이 없다고 판결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중국해와 그 안에 있는 섬들에 대한 광범위한 영토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서면 성명에서 언급했듯이 토마스 숄은 필리핀의 배타적 경제 수역 내에 분명히 있습니다. 1982년 해양법 협약에 근거해 내린 중재재판소 결정이 중국과 필리핀에 대한 최종적이고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중국에 대해 판결을 준수하고 위험하고 불안정한 행동을 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밀러 대변인은 1951년 체결된 미국과 필리핀 상호방위조약 4조는 남중국해의 어디에서나 필리핀군과 공공선박, 항공기 등에 대한 무력 공격은 방위조약을 발동시킨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자들에게 미국은 중국의 위험하고 불법적인 행동에 직면해 필리핀 동맹국과 함께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이 10억 달러 상당의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보낼 계획입니다. 익명을 요구한 조 바이든 행정부 당국자 2명은 우크라이나에 하이마스 고속기동 포병 로켓 시스템용 탄약, 155mm 포탄, 브래들리 보병 전투 차량, 제블린 대전차 미사일, 스팅어 지대공 미사일 등을 보낼 계획이라고 BOA에 밝혔습니다. 이 같은 방침은 23일 950억 달러 규모의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타이완 등 지원안과 틱톡 강제 매각 등이 담긴 대외 안보 패키지 법안이 상원을 통과한 데 따라 가시화됐습니다. 지난주 하원을 통과한 해당 법안은 24일 바이든 대통령 서명을 거쳐 곧바로 발효됐습니다. 미 국방부는 대통령 서명 직후 우크라이나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지원 물자들을 배송하기 위한 준비를 진행해왔습니다. 패트릭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며칠 내에 해당 물자들이 우크라이나에 배송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도가 필리핀에 초음속 순항 미사일을 인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지난 19일 선거 유세에서 이제 우리는 브라모스 미사일을 수출하고 있다고 밝히고 첫 번째 미사일 체계가 필리핀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사안은 2022년 체결된 3억 7,500만 달러 규모 계약에 따른 것으로 인도의 첫 미사일 체계 수출입니다. 브라모스 미사일은 러시아의 야혼트 미사일 설계를 바탕으로 인도가 개발한 무기 체계입니다. 길이는 8.4m에 속도는 마하 3까지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도는 지난 2022년부터 브라모스 2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브라모스 2는 러시아의 치르콘 미사일을 바탕으로 한 극초음속 미사일입니다. 최고 속도는 마하 8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인도는 브라모스 미사일을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을 비롯한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에도 수출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정부가 23일 미국 정부와 정부기관에 대한 이란의 사이버전 활동과 연관된 회사 두 곳, 개인 네 명을 제재 조치했습니다. 미 재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해외 자산 통제국이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 산하 사이버전자사령부를 위한 악의적 사이버 활동에 연루된 이들 회사와 개인들을 제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권한 없이 기밀자료에 접근하는 스피어 피싱, 악성 코드를 심어 원격 비밀 통로를 만드는 멀웨어 공격을 포함한 사이버 작전으로 12곳이 넘는 미국 기업과 정부기관을 표적으로 삼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브라이언 넬슨 미 재무부 테러 금융정보 담당 차관은 이란의 악의적 사이버 행위자들은 우리의 중요 사회 기반 시설들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시민들에게 해를 끼치기 위한 조직적이고 다각적인 임무로 미 기업들과 정부기관들을 계속 목표로 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범정부 차원의 접근 방식을 계속 활용해 이 같은 사이버 행위 조직망의 활동을 폭로하고 와해시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 재무부의 이번 조치는 앞서 지난 18일 이란의 무인항공기 생산 등에 연관된 개인과 기관을 제재한 데 뒤따른 것입니다. 미국과 유럽연합 EU를 비롯한 서방 국가들은 이란이 시리아 수도 다마스커스 주재 자국 영사관 폭격에 대응해 이스라엘에 드론과 미사일 300여 기를 발사한 데 대해 대이란 제재 강화를 예고한 바 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24일 사흘 일정으로 중국에 도착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상하이에서 경제계 지도자들과 만나 현안들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미국과 중국은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기술 보호 등을 놓고 갈등을 계속해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어서 베이징으로 이동해 26일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회담할 예정이고 시진핑 국가주석과도 면담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CNN 방송은 블링컨 장관이 중국 지도자들에게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무기 생산을 늘리고 있는 데 대한 중국의 지원에 대해 강력히 경고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이 러시아 내의 에너지와 산업시설에 드론 공격을 가했다고 러시아 관리들이 24일 밝혔습니다. 바실리 아노킨 스몰렌스크 주지사는 이날 텔레그램을 통해 우리 지역이 다시 우크라이나 드론의 공격을 받고 있다면서 지역 내 에너지 기반 시설이 피격당해 화재가 발생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VOA 세계뉴스 들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65 킬로헤르츠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 킬로헤르츠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 킬로헤르츠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 킬로헤르츠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05, 12045,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kHz로 저희 VOA 방송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